사회주의였던 소련이 91년 12월 말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대한 땅 소련에 복음의 문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러시아에 갔을 때 하나님, 영혼, 복음 이런 부분에 그들은 아주 생소해했었고요. 우리들을 향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를 못하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사회주의의 삶이 복음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나타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따라 러시아에 감추었던 복음의 일꾼들을 저들에게 만나게 하셨고요. 교회와 종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저들에게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러시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 моего спасения моя жизнь вообще была бессмысленная, бесполезная. Просто я употреблял наркотики, потом тюрьма. И когда я вышел из тюрьмы, я думал, все, я больше не буду жить такой жизнью, но ничего не получилось. Я услышал Евангелие, мое сердце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дилось от греха. И я сейчас живу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ью. Если бы точно я не встретился с Богом, если бы я не встретился с нашей церковью, я не знаю, жил бы я сейчас или нет. Но слава Богу, Господь меня нашел, спас, очень Его благодарю. Слава Ему за все. Аминь.
Коронаро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TVN 방송국을 통해 박 목사님의 말씀이 186개국에 사는 러시아 등 시청자들에게 전개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러시아 민족보다 신앙심이 깊은 민족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러시아 나라가 외형적으로는 여러 것과 같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종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러시아 땅 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얻고 싶습니다. 당신의 종의 약속의 말씀이 러시아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일들 앞에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하는 박영철 선교사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저는 2002년도에 교회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에 가보니까 모슬렘 나라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고 그 나라 가보니까 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 그 나라 가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물론 그 나라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만은 특히 이 고려인들이 이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져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한국을 향하여 동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일생일대에 있어서 한국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애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중앙아시아를 복음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서툴지만 한국어로 표현을 했을 때 저 또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 클라라라고 하시는 모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셨어요. 잘 알아들으시고 또 한국말을 잘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통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좋죠. 목사님, 저희 집에 뭐 크지 않은 홀이 있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 있는 이 홀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유, 모치님, 너무 좋죠. 그래서 그분이, 클라라라고 하시는 그 모치님께서 이제 통역도 해 주셨고, 또 자기 집에 있는 홀을 예배당으로 내어 주시면서 정말 마음껏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대 안에서 이 말씀을 전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능동적인 분이셨는데 뛰어다니시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또 복음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한 30-40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정착이 되어졌어요. 근데 제게 있어서 이 클라라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서 상담하든지 간에 그분이 늘 제 곁에 계셨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입이 되어주셨고 제 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통역해 주셨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이 감사한 마음과 이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모친님이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느 때와는 다른 눈빛, 여느 때와는 다른 행동, 뭔가 말하고 싶은 모양인갑다. 아니, 모친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그때 이 모친님께서, 목사님, 제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역해 드렸는데, 또 목사님 어디에 가시든지 늘 동행해 드렸는데, 크지 않지만, 좀 물질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 저도 마음 같아서는 돕고 싶었습니다. 물질만 있었다면, 여유만 있었다면 아마 도와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삶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정말 선교 초창기에 굶어야 할 일들이, 굶었던 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선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때로는 물질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양식이 없는 물질이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해. 그러면 하나님이 자네를 도우실 자를 붙이실 거야. 그래서 제가 자주 선교 초창기 때는 굶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물질이 바닥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친님,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물질, 필요한 것들 공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딱 떨어지자 말자 이 모친님께서, 클라라 모친님께서 제 멱살을 딱 잡으셨어요. 잡으시고 저를 막 흔들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모가지가 똑 떨어져 나가도, 내가 이 자리에서 모가지가 똑 떨어져 나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목사님을 통역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를 막 흔들면서 탁 부리치시고 등을 돌리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늘 고마움을 가졌던 분인데 제 마음에 아픔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울다 보니까 제 옆에 있던 아내도 같이 눈물을 흘리더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들은 같이 울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일 당장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내일 당장 어떻게 제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재앙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것이 어려움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재앙이 아니야. 그거 어려움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오늘 일어난 이 일 내가 허락한 거야. 이 일 내게로 말미암은 거야.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너는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너는 오늘 이 시간까지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허락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네가 통역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가로막는 거야. 내가 더 이상 허락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고 하나님이 저를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이 가로막으신다면 당신께서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5분을 내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10분을 전할지라도 30분을 전할지라도 러시아어로 노어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자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더라도 마음만큼은 아파하지 마라. 어렵더라도 마음만큼은 어려워하지 마라. 가난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가난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은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데 목사님은 제게 다르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가난해하지 마라. 아플지라도 마음만큼은 아파하지 마라. 어려울지라도 마음만큼은 어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건 문제 아니야. 제가 어려움이라고 말할 때 목사님 말씀하 그거 어려움 아니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뜻,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네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너는 모를지라도 나는 알아. 내가 뜻을 두고 내 계획을 두고 네게 행하는 거야. 네 삶 속에 허락하는 거야. 만약에 제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아마 통역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었었고 그 당시에는 문제처럼 보여졌지만 잠시 지나고 나니까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이 저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어려움이 아니었구나. 이게 재앙이 아니었구나. 이건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었구나.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어 버리더란 말입니다.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 버리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다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11년 전에 제가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슬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 경찰 공안이라고 말하죠. 한 18명 정도 되는 공안들이 저희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그 구두발로 마루를 짓밟고 방을 짓밟고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다 체포해서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짧게는 2, 3일 성도들이 구류를 살아야만 했었고 길게는 14일 동안 철장 속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선교사다 보니까 이제 제 조사를 다 마치고 또 한국 대사관에서 찾아와서 저를 그 경찰서에서 이 구치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벗어났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철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 몇몇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아들이 벌써 일주일째 갇혀 있는데 어떡할 거냐? 대안을 제시해라.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흔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뭐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국가 파괴범도 아닌데 단지 모슬렘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예배 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추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구치소에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단이 형편을 통해서 자네를 두렵게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자네가 누군 줄 알아? 자네가 누군 줄 알아? 목사님이 제가 목사고 선교사고 복음전도자라는 거 몰라서 그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자네가 누군 줄 알아? 제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자네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가 자네를 해할 수 있겠어? 해롭게 할 수 있겠어? 자네 하나님의 사람이야.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자네를 해롭게 할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어. 그 말씀을 듣는데 전화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막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쫓아낼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예, 저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소망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딱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자, 사울이 다윗을 날마다 잡으려고 했어.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녔어.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어. 사울의 나라고 사울의 백성이고 사울의 군사인데 그 다윗 하나를 못 잡더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고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듯이 자네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목사님께서 강하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네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그 교제 이후로 자주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 물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공안들이 저희 집을 들여닥쳐서 모든 것들 노트북도 컴퓨터도 그리고 핸드폰도 노트나 그 목사님의 책 다 압수해 가 버렸습니다. 다 뺏겨 버렸어요. 꼭 하루아침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불타버렸던 것처럼 다윗의 그 터전, 다윗이 살아왔던 그 장소가 잿더미로 변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제가 주님이 보내신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7년 6개월 동안 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꼭 불타버린 것 같았고 잿더미가 되어진 듯한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압수당했을 때 제 운전 면허증도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차는 도로변에 세워놨었기 때문에 압수해가지 못했는데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슬렘 나라 중앙아시아는 경찰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경찰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100m 간격으로 또 150m 간격으로 막 경찰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외국인이. 야. 근데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 저를 뭐 추방을 하면 추방당할 때까지 제가 성도들 만나고 싶고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날 차를 몰고 갔어요. 하루 주님의 은혜로 탈 수 있었고 이틀, 사흘, 나흘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잡혔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면허증을 제시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문을 열고 내리면서 수고하십니다. 제가 누군 줄 알고 이 차를 세웠습니까? 경찰 두 분이 계셔, 교통경찰 두 분이 서 있었는데, 두 명이 서 있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내리면서 제가 누군 줄 알고 이 차를 세웠습니까? 제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차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 차를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할 거라고. 당신들 실수한 거다. 후회할 거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차를 세웠습니까? 그냥 담대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경찰 두 분이 막 제 눈치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어서 갈 길 가십시오 하고 저를 놓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저에게 물어봤더라면, 만약에 그들이 저에게 물어봤더라면, 당신 누구냐 물어봤더라면 저는 분명히 똑똑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물어봤더라면, 그래 당신 누구냐 물어봤더라면 저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경찰이 묻지 않는 거예요. 저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저는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 성도분들 맞습니다. 예, 구원 받으셨고 성도라 예 일컬음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재판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재판을 받고 예, 결국에 여권에 추방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제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추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물론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나라에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평생을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살면서 뼈를 그곳에 묻을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그 장소로 그 나라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이 본문 말씀처럼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성도들과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성령이 가로막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고 가로막으셨고 용납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하나님이 가로막으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아시아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새로운 곳으로 아시아가 아닌 더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냐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심령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이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바울을 마게도냐로 옮기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도 저는 한 번도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을 뿐입니다. 저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저를 통해서 하실 그 계획과 그 뜻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또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와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들을 보이셨고 또 이루셨고 그 뜻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중앙아시아에서의 중앙아시아 18년의 삶을 끝내고 러시아로 하나님이 저를 옮겨주셨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다녀봤지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을 거의 다 만나봤지만 러시아 민족보다 신앙심이 깊은 민족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민족보다 신앙심이 깊은 민족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사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 그리고 동양인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꼭 여리고성처럼 보였습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러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 박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러시아 민족보다 신앙심이 깊은 민족을 만나보지 못했다. 목사님 마음 안에 러시아 민족이 가장 신앙심이 깊은 민족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 중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외형적인 모습은 견고했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간담이 다 녹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멀리서 볼 때 러시아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았습니다. 동양인을 무시하는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짧은 1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러시아 땅에서 제가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었고 마음껏 교제 나눌 수 있었고 정말 복음 전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령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 땅 러시아 민족,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정말 광활한 나라고 또 민족성이 뛰어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하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들 참 많더란 말입니다. 저는 종께서 해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저는 믿고 그 마음 하나 받았어. 그 약속 하나, 그 말씀 하나 마음에 심고 1년을 달렸고 앞으로 2년, 3년, 4년 주님이 저를 그곳에 두실 때까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러시아 민족 신앙심이 가장 깊은 민족이야. 그 말씀 안에 러시아에 있는 민족들 다 얻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 말씀을 인하여 러시아를 복음으로 돕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때마다 러시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친님도 아니고 부친님도 아니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거듭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한평생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사랑하는 주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노년의 삶을 통하여 그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기를 바라며 또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건강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